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옛 생명을 떠나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자됨에 있어서 소극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됨은 적극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내용들입니다.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이들은 자신을 과거로 자신으로부터 분류시켰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이들은 교회에 합류하고 계속 교회 안에 있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저들은 오로지 힘쓰고 날마다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힘쓰니라는 그들의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이곳저곳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모임에 힘쓰며 그 당시 일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임에 참여하기 꺼려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함께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세속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기독교가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부분의 주일 성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인구 24%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지만은 우주의 영적 존재, 다른 더 높은 존재를 믿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 믿는 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다른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보다 더 높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보다 더 높은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불신자나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서유럽의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배, 부패, 교회 나가는 사람 갈수록 적어지지만 이런 와중에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는, 교단은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 매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고백이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하실 때는 내가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 정말 마음이 설레고 어떤 옷을 내가 입고 갈까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정말 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기회인데 하면서 준비 준비하고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등초대교회 같이 교회 나오면은 서로 만나면 기뻐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살아나서 교제의 연합이 가장 큰 일이며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써서 모이고 지속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래야 하고 우리 각자가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모임은 즐거운 모임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모이거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리가 없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46절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즐겁고 기쁨에 가득 찬 모임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교인들이 공적 예배에 결석한다 해도 그것은 책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공적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겠냐고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기쁨 없이 나가서 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아는 성도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꼭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붕이 날마다 더해갔다 했습니다. 18세기에는 영국교회 교인들이 모이기를 열망했습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제일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받은 것을 포럼하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에 한 주간 주일 성수에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는지 모른다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삶에서 가장 기쁨은 예배와 교제 모임이 다라고 할 정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진 사람들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5개 나라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서로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힘써 모이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용주의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이며 어떤 사람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단순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능력도 다 달랐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얼마나 달랐으며 바울은 또 그들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힘써 모이고자 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런 연합이야말로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의 실제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지적인 면에서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가장 놀라운 두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이 이들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 공통점이 모두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 생명 소유자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산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집안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 천차만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이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했던 것일까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의 피보다 더 진했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오락, 쾌락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배경과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 속에 은혜 속에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이나 이 세상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목적지가 같은 곳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같은 구원받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 우리는 함께 여행 갈 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갈 여행자의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 현장에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함께 여행 갈 복음 받을 자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빌립보 3장 7,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이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이 하나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구원하실 분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끼리 살고 있지만은 불신자들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모임에도 우리는 참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은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복음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제들입니다. 교회 성장,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시고 말씀 속에 서로 하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좀 안 좋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기보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서로 다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었던 기억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믿음 생활을 만족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일도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소유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복음 가진 사람 만나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늘 말씀과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면 내 신앙이 냉랭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냉랭해진 내 믿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본 우리 한 분은 그분은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시고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음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이가 싫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만 바라볼 수 있었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며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고백이 늘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하지만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안수집사 장로라 할지라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권해 주었습니다. 내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굳은 믿음 주시고 다시 복음 안에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당신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를 놓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잘 잡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무언가 모르게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확실히 붙잡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굳게 잡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듯이 저희들 부르신 줄 압니다. 그래 저희들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